제가 잠깐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성경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주님, 정말 하나님 말씀 우리가 참 귀하게 여기고 또 그 말씀을 잘 배우고 지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이 시간도 저희들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주님 손에 부탁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지금 저희가 그 성경 공부 지금 이제 그 성장을 위한 성경 첫걸음 이 책을 지금 1과부터 그 10과까지 지금 거의 다 끝났죠. 한 1년 정도면 끝날 줄 알았는데 뭐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벌써 1년이 벌써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걸 시작한 지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지난주까지 우리가 경륜에 대해서 지난주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이끌어 가시는 그 경영 방식이 다르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몇 시간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몇 시간은 이제 그 마지막 그 부분에 해당, 마지막에 이제 부분에 해당하는 건데 몇 가지 좀 성경에서 더 그 이렇게 좀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는 경륜 말고도 또 몇 가지 이렇게 구분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를 나눠야 된다. 그런 얘기 말씀드렸었고 또 경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또 이제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이렇게 우리가 잘 구분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그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이제 그런 내용들이 뭐 이제 복음과 관련된 것들 있고 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한 그 본성에 관련된 부분도 있고 또 성경에 보니까 부활도 몇 가지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있고 또 첫째 부활 중에서도 첫째 부활이 이제 몇 개의 부분으로 나눠지고 둘째 부활은 이제 영원한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부활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 공부하면서 몇 가지 이제 공부를 했지만 그걸 좀 더 정리하고 좀 부족한 부분들을 좀 더 이렇게 공부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한 몇 시간에 걸쳐서 우리가 요 내용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하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고 다음 주부터는 좀 구체적으로 추가적으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이 주제에 관련해서 읽는 말씀인데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내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이 말씀이 참 그 우리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참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잘 알 것입니다. J.C. 라일이라는 분 유명하신 J.C. 라일이라는 분은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대한 무지는 모든 이단의 원천이며 모든 종교적인 잘못들의 뿌리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잘 모르면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제 이단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또 종교들이 어떤 모든 종교적인 잘못들의 이제 뿌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그 제이시 라일이라는 분의 말이 공감이 가는 것은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뭐 기독교 역사 100년이 넘어갔잖아요. 넘어갔는데 보면은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이 이단들이 생기고 또 그것이 이렇게 번성해 나가고 이런 것도 우리가 볼 수가 있잖아요. 이것은 이게 그 참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할 때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비단 한국뿐만 아니라 뭐 이 미국도 그렇고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에나 이제 생길 수 있는 그런 문제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도 참 너무나 많은 우리가 이단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뭐 우리가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뭐 신천 뭐 이렇게로 시작해갖고 뭐 굉장히 많은 하나님의 교회 뭐부터 시작해서 많은 그 잘못된 이단들이 있습니다. 예, 뭐 사실 이제 그 사람들을 보면 우리가 일반 교회, 일반 뭐 장로교회에서 그 사람들을 비방하긴 하지만 또 일반 교회도 사실은 꼭 비방할 입장은 또 못 돼요. 왜냐하면 뭐 우리가 말하는 뭐 그 이단들이 소위 말하는 이단들이 사실은 일반 교회 사람들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합니다. 성경을 더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기존 교회에 있는 그 교파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더 게으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사실 반성해야 되는데 예, 반성 안 하고 그냥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 삿대질만 하는 예, 그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이죠. 예, 어쨌든 간에 예, 성경을 우리가 볼 때 이 성경을 잘못 그 해석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겨나고 있는데 크게 보면은 두 가지 이유라고 우리가 볼 수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크게 이제 두 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는 바로 이 교사의 문제이고 또 하나는 바로 이 공부하지 않는 학생의 문제이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이렇게 많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하나는 교사의 문제고 또 하나는 학생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교사도 공부를 안 하고 학생도 공부를 안 하고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둘 다 공부를 안 하니까 결국은 이단이 생기게 되고 또 이단을 추종하게 되는 것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본 디모데후서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눠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것은 어떠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이거는 뭐 어떤 뭐 목회자들이나 뭐 들어야 될 말씀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분명히 물론 이것은 이것은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어떤 그 목회 서신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죠. 이제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용적으로 다 적용되는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인정받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기 위해서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성경을 열심히 한 이 평신도들에 대한 예가 나오는데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므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베레아 사람들에 대한 내용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성경을 많이 공부한 사람들이었고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들보다도 더 열심히 이제 성경을 봤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어쨌든 여기는 그 이 말씀을 듣는 이 자세에 대해서 여기서 보면은 말씀을 대하고 듣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느냐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참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항상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 없이 이렇게 준비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참 이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보니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 제가 복음을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전도 우리가 보통 하는데. 하다가 이제 간혹 가다가 일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제 종종 만납니다. 만나다가 이렇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얘기도 좀 하고 이러다 얘기하다가 제가 이제 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그 좀 어떤 그 잘못된 부분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 이렇게 좀 언급을 하고 하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보통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잘못된 부분들을 이렇게 언급을 해주면 그것에 대해서 들을 때는 아 그런 것 같다 이렇게 동의는 해요. 근데 조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은 근데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펼쳐갖고 성경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데 그 사람들은 근데요 우리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하던데요. 아 그러면 당신이 집에 가서 성경을 다시 한번 자세히 잘 봐라. 내가 말한 게 틀렸으면, 성경적으로 틀렸으면 그걸 성경적으로 좀 잘 파악해보고 언제든지 좋으니까 나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그 사람의 결론, 집에 가기 전에 딱 저하고 헤어지면서 하는 말이, 아 그럼 우리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물어볼게요. 이게 이제 그 사람의 결론이, 그 사람은 성경으로 안 가고 목사님한테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늘날에 이제 이 우리가 말씀을 여기 보니까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 온전한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거, 이거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할 때 이 일반 교회에서 교파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의심 없이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강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꾸 따지고 묻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따지고 묻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지가 알면 얼마나 안다고, 목사한테 와서 따지냐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받을 때는 우리가 의심 없이 받는 거 맞습니다. 온전한 마음으로 받는 거 맞는데, 근데 우리가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거, 이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그냥 성경 말씀을 받는 거 맞는데, 예를 들면 목사님이,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에 있는 그대로 믿는 것,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이 말하는 게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목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잘못된 것을 성도들이 그대로 받으면은 목사님도 잘못된 것이겠지만 성도도 또 잘못된 걸 배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결국 어디로 가요? 가다가? 예. 빠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 가장 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그냥 의심 없이 성경을 믿는 것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잘못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전도하다가 사람들 만나면 항상 그래요. 최종 결론은 그거예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볼게요. 성경 가서 볼게요. 이런 말 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제가 가서요 성경 한번 자세히 보고요, 당신 말이 틀린지 맞는지 내가 검사해보고 당신한테 따져보든지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요 가서요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요. 이게 이제 그 사람들의 결론이라는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이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그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성경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이거보다도 목사님이 어떻게 말하느냐, 이것에 더 신뢰를 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참 이 교사인 목회자, 목회자들도 또 그리고 성도들도, 일반 성도들도 목회자가 말씀하시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분별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올바로 구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구원은 뭐 예수님 믿고 받을 수 있겠죠. 근데 하늘나라 가면 상급은 뭐 거의 못 받는 뭐 그러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올바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의 손으로 성경을, 그것이 그러한가 이렇게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고 또 그 말씀에 따라서 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목사님의 이론이 아니라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많은 부분이 단순히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는, 성경에 보면 우리가 그냥 읽어서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그것이 그냥 읽어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깊이 묵상해야 되고 또 성경의 연관 구절들을 찾아야만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단순히 그냥 가만히 앉아서 그냥 받아서 먹어서 이게 다 습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야만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나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그 복음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몇 가지 공부를 하겠지만 이 복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복음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 여러분들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복음은 영어로 이제 가스펠이라고 보통 말하죠. 영어로 이제 가스펠을 번역하면 우리가 복음이라고 번역을 하죠.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제 복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사전을 찾아서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복음이란 그 뜻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맞습니까?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 이게 복음 맞아요? 예. 네. 이게 맞기는 맞는데 정확한 건 아니에요. 예. 네.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는 복음이 한 가지 말, 한 가지의 뜻으로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적어도 네 개의 복음이 나옵니다. 예, 적어도 네 개의 복음이 나오죠. 예, 왕국 복음, 또 은혜의 복음, 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하나는 그 하나님, 예, 제가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개가 제 다음에 저도 좀 기억이 안 나네요. 일단 그 이제 계시록에 나오는 또 복음이 하나 또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바울이 말한 그 복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가 있고, 또 더 정확히 더 하나 말한다면 다른 복음도 있다라고 이제 갈라디아서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여기에 있는 그 한국어 사전에 그리스도가 죽음으로써 인류를 구원한다는 기쁜 소식이다, 이것만 가지고 대입해서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해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또 거기서 오류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누군가 이 복음을, 가스펠을 이 복음으로 번역을 할 때, 복음을 번역할 때, 이 뜻을 이제 정의할 때, 예, 누군가 어떤 분이 성경을 이제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분이 이것을 아마 해석해서 이렇게 정의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복음이라는 것을 접할 때 한국어 사전에 있는 복음의 뜻을 가지고 대입해서 성경을 해석한다 그러면 또 이게 오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한 한 사람이 복음에 대한 뜻을 잘못 정의함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그 정의를 보고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면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오류가 하나 생기면서 또 하나의 오류를 만들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와갖고, 야 봐라, 이거 복음의 정의가 이렇게 돼 있는데 너 무슨 말 하는 거냐, 이렇게 할 말 없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이제 성경에 보니까, 정의해 보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복음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는 이 복음에 대해서 그냥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복음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유아겔리온이라는 이제 제가 발음은 여러분이 그냥 흘려드는 보십시오. 그 유아겔리온이라는 그 헬라어를 번역해서 이제 이 가스펠로 번역을 한 것인데, 이것의 뜻을 보면 good message, 그 다음에 good news.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보면 그런 성경이 있잖아요. good news bible이라는 그런 성경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소식, 복음 그냥 성경 뭐 이런 거죠. 이제 해석을 하자면, 그러니까 이제 가스펠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듣는 자에게 좋은 소식, 이게 내가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것이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인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 복음이라는 게 처음에 이제 소식이 전파된 것은 유대인들에게 전파되었는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전파된 복음은, 여러분, 은혜의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처음에 선포된 것은 아니에요. 왕국 복음이 처음에 이제 선포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왕국 복음이 그들에게는 복음이었던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오셔서 죽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들을 그 죄로부터 구원해주고 이런 거 기다린, 유대인들은 그런 거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그들은, 유대인들이 기다린 것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의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 오셔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죽을 것이다, 이거는 그들에게 복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너희의 왕국을 이제 회복할 거다, 내가 다윗의 왕좌에 설 것이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복음인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 이제 침례인 요한이 마태복음 3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 무렵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의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여기서 이제 침례인 요한이 왕국에 대해서 선포를 하고 있는데 이 왕국이 어떤 왕국이냐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기다렸던 왕국인데 이 왕국이 바로 메시아 왕국 바로 이들이 기다렸던 이제 왕국 복음에 관련된 내용인 것입니다. 이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통치하시게 되실 내용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것은 왕국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침례인 요한이 이제 물론 예수님도 그렇고 침례인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이 왕국 복음의 주된 내용은 메시아의 등장과 메시아의 통치 그리고 메시아의 통치에 관련된 율법 이런 것들이 왕국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포함된 내용들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이 그토록 기다렸던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지상에 계셨을 때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질환과 온갖 질병을 고치시니 이제 침례인 요한이 복음을 왕국 복음을 선포하였고 또 예수님도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설명해 준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이 그렇게 그토록 기다렸던 왕국과 관련된 복음을 선포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왕국 복음은 이스라엘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복음입니다. 이스라엘은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 가운데서 왕으로서 다스리실 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은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그게 뭐예요? 그게 왕국의 율법이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왕국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 왕국 복음을 이방인들에게도 가서 전하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이방인들에게는 가서 전하지 마라. 오히려 가서 전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열두를 내보내시며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도 들어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어떤 도시로도 들어가지 말며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너희는 가면서 선포하여 이르되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라. 지금 이 왕국 복음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의 왕권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에요. 메시아 왕국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잖아요. 예를 들면 이방인들에 가서 메시아 왕국 얘기하고 또 이방인들한테 가서 뭐 이스라엘의 통치 뭐 이런 얘기하고 하면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그들에게는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지금 복된 소식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왕국 복음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왕국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가지 말고 다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집에게 가서 왕국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또 침례인 요한도 이 선포한 복음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시고 제자들에게 이스라엘에게만 선포하라고 말씀하신 이 복음 그러니까 침례인 요한도 이 왕국 복음을 선포한 것이죠. 그런데 이 왕국 복음이 침례인 요한과 예수님께 선포하신 왕국 복음을 선포하셨는데 바울 시대에 와서는 이제 이 바울에게 계시된 복음은 왕국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이 계시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방인들은 왕국 복음 메시아 왕국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이러한 그 이스라엘 왕으로 오시는 것에 대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에 온 인류를 죄로부터 구원하실 수 있는 길을 마련하신 후에 이 왕국 복음은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구원을 주신다는 소식,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이 되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이 기대하지도 않았는데 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겼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이 일들 중, 이제 바울이 고백하는 거죠.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결코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또한 내가 나의 생명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님께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고자 함이라. 여기 보니까 지금 바울은 왕국 복음을 말하고 있지 않고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왕국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아까 정의했었잖아요. 복음의 정의를 이제 사전적인 의미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 한국어 사전에 대해서. 이거를 왕국 복음에 대입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은혜의 복음에는 대입하면 이건 맞는 것이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4절을 보니까 또 바울은 내가 또한 받은 것을 무엇보다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그것은 곧 성경 기록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메시아 왕국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선포한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자에 앉는다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예. 바울의 복음의 핵심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5절에 나오는 내용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진에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국 복음하고 은혜 복음은 다른 것이에요. 이것을 같은 것으로 해석하면 마태복음 24장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24장이 막 거기에 왕국 복음에 관련된 왕국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은혜의 복음으로 섞어버리면 이상한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2절에 또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확실히 알리노니 내가 선포한 복음은 사람을 따라 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도 아니하고 배우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래서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것은 내가 선포한 복음은 바로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를 예수님께로부터 이제 계시를 받았다. 근데 이것이 바로 은혜의 복음인 것을 이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왕국 복음이 아니었는데 바울은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면서 이 은혜의 복음이 얼마나 이제 중요하고 또 이 은혜의 복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선포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바울은 경고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니까 바울이 또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 같이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참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내가 말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면 그 사람은 뭐예요?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울이 전하는 건 지금 은혜의 복음을 말하고 있는데 만약에 지금 바울이 말한 복음, 만약에 그래서 바울이 말한 복음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뭐 이런 거를 지금 은혜의 복음이잖아요. 만약 그런데 왕국 복음을 갖다 섞어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메시아의 왕국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침례인 요한이 선포했잖아요. 만약에 침례인 요한이나 예수님도 지금 바울이 보는 입장에서 볼 때는 다른 복음인 거예요. 다른 복음. 그러나 이 다른 왕국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은혜의 복음과 함께 섞여서 가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면 여기서 바울의 말대로 하면 우리가 성경을 섞어버리면 예수님이나 침례인 요한을 저주받을 자로 만드는 아주 무시, 아주 이게 입에 담기도 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날에 근데 너무나 많은 이 교회에서 이러한 오류들을 성경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오류들을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니까 바울은 뭐라 합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 비록 그가 천사일지라도 저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이제 성경에 보니 이 성령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두 번이나 이것을 이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참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내가 너희가 받아들인 복음의 다른 복음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해서 지금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은혜의 복음과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이 틀리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강조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시기에 올바른 대상에게 올바른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바울의 말에 의하면 저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지 못해서 왕국 복음이나 은혜의 복음을 섞어버리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금 몇 가지 더 공부를 할 건데요. 이제 환란 시대에 있는 내용 또 이제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린 그 복음의 이제 네 가지 복음에 대한 거, 부활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을 앞으로 좀 더 몇 가지 성경을 올바로 나누는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몇 시간에 걸쳐서 한 공부 내용들을 좀 정리하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내용들을 좀 더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우리가 성경을 잘못 나누면 잘못 해석하면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살펴봤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참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가 영이 거듭나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을 배울 때 배워나갈 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늘 선생님이 되어셔서 올바른 말씀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올바른 말씀으로 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잘못된 교리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서 가르쳐주시고자 하는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런 바른 말씀 안에 서서 주님 모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